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문제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십자가는 믿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또 다 믿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부활은 이게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다고 또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뭐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정도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큰 희생을 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의 훌륭한 모델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박애주의 사상이라든지 어떤 이타적인 어떤 도덕적인 하나의 모범으로 그친다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한 그 사실만으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 사람은 내 육체적인 생명은 구출을 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구원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남을 위해서 목숨만 내놓으면 뭐 국가를 위해서 목숨 내는 군인들도 많은데 그것은 다 뭐 구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일시적인 육체적인 구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마침내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죽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늘 생각해 오지 않았어요? 인간 역사 이래로 왜 사람이 죽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안 죽고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뭐 영생 불로 그런 것을 늘 원했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은 생물학적인 거 아무 상관없고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인간이 죽어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또 함께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의 그 새 생명이 있어야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하면은 그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속죄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살리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처형된 후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외운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처음부터 크리스천들이 꼭 필수적으로 믿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동일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할 때는 항상 부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부활과 연결되지 않은 십자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뭐 사람이 세우거나 만든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를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부활이라는 사건을 에비던스로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날 법정에서도 뭐 circumstantial evidenc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적 증거. 그래서 상황적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하나의 뭐 보충 증거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증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이것이 그냥 비밀리에 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공공연히 드러난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안치됐던 그 무덤에서 누가 막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뭐 보았거나 뭐 그런 일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수백 명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이제 옛날에는 풍속이 그랬어요. 향료를 이제 쓰려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갔었죠. 근데 갔더니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 장례 풍속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이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왜 그 홀리란드 익스피리언스라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집사람이 갔거든요.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돌무덤 앞에서. 보입니까? 여기 둥그런 돌 있죠. 그것이 돌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밀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옛날 그 무덤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도저히 그 여자들이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이렇게 미는데 그 밑에 조금 홈이 파여져 있고요. 그래서 뭐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거기 문이 열려져 있다래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들어가 봤죠. 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이렇게 땅이 묻질 않아요. 그쪽 풍습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선반처럼 그래서 시체를 하나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부자들은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누울 자리를 이렇게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눕혀놔요. 이렇게 관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왜 사람들 그 중동에서 뭐 사건 날 때 보면 왜 이렇게 메고 가서 죽은 사람들 뭐 속 맞고 이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둘도 감아가지고 가서 그냥 놓거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거기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있으면 다 이제 살은 다 썩고 없어지고 뼈만 남거든요. 그 뼈를 이제 모아서 그걸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거기다 또 이렇게 따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시체를 또 거기다 놔둘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카타쿰이라는 걸 가보시면 로마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형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 그쪽 동산에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묻혔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뭐 지금 가보니까 뭐 아까 본 이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고 돌문이 열려 있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시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말을 듣고 가서 봤어요. 없었어요. 세마포 수위가 놓여진 것을 봤는데 한 가지 그 중요한 증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머리 이렇게 두건이라는 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싸는데 따로 그 싼 것이 세마포 이제 그것도 이렇게 따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싼 수건이 따로 이렇게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에서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겹쳐 있었다 그러거든요. 한 곳에 따로 이렇게 접어져 있은 거예요. 그것이 이게 왜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은 시체를 이렇게 도난당했다는 그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지켰는데 돈을 주고 그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지만 시체가 언제 없어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누가 훔쳐갔다 그러라 예수 그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돈을 줬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졌어요.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근데 도둑을 해가려면 그걸 그걸 빨리 가져가는 거지. 뭐 시체 수의를 갖다 다 벗어서 접고 뭐 머리 두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개켜 놓을 리가 없죠. 몸이 그대로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두건이 이렇게 겹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체를 숨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수의를 구태에 뭐 벗기고 빈무덤에 가지런히 놔둘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볼 때도. 근데 바울 사도가 또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의 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된 못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AD 한 5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못 깨간 사람들이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다 살아있, 아직도 상당히 많이 살아있었다, 그죠? 노인의 때라면 죽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30대, 20대, 뭐 40대 넉넉히 살아있을 때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만 해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목격자들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생존 자체가, 초대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이슈가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달려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메시아를 누가 믿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구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자격 요건 중에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서 인정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요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아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모되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제자들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도마라는 제자, 도마는 아직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예수를 뭐 만져보고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예수님 다 듣고 아셨던 거예요. 거의 안 계셨지만 도마가 그런 말을 할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한 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 그렇게 못 믿겠거든. 너 손을 직접 만져봐라. 그러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 창자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 이제 직접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물론 볼 거고 거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흔적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손 보면 손에 옷자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은 살이 없다. 뼈가 없다. 그러니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다시 살아난 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손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도저히 또 두려워하죠. 제자들께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 구운 생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자들 앞에 보는 데서 잡수셨어요. 뭐 용은 그거 먹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나누시고 그걸 만드시고 손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이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께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빈무덤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새벽에 나타나셨고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으니까요. 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교제하셨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열한 제자니까 유다는 없으니까 당시에는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될 때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래서 열한 제자와 함께 있던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고 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후에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는 그때 복음 사역을 다시 하라는 재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약했던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떤 한 산에서 주신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지상명령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누가는 또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게 여러분이 복음서의 맨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기사가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것을 쭉 살펴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상황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 상황적인 고찰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성을, 부활의 진실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어요. 일요일 아침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시체를 감추어 갔을까? 훔쳐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반박하고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목적은 서로 다르겠죠. 첫 번째, 제자들이 왜 이걸 훔쳐가야 했겠는가? 훔쳐갈 필요가 없어요. 훔쳐가고 나서 아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훔쳐갔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메시아가 죽다니 죽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들의 목적은 시체를 딱 가지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딱 증거를 내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의 그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거기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대요. 만일 그 사실이 자기들이 무슨 뭘 잘못 경비서 가지고 뭐 도둑 맞았다 어떤면 자기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 동준성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말할 테니까 누가도 도둑질 해갔다 하려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경비경들이 있는데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증거를 내놨다면 기독교 메시지는 끝장이에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의심하는 입장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뭐 500명에게 나타났다. 500여 명에게 나타났다. 그게 대중 환각 자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환각이다. 또 마리아, 뭐 베드로, 야고보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서 만일 한 가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 출현은 그 기록 자체를 잘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 강력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린다면은 엠마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제자들이 막 흥분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여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그때 못 알아보고 근데 그냥 이 선지자가 죽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났어요. 그 사람들 마을로 자기가 할 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봤어요. 점진적으로 금방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다 들어보고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또 이제 음식을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예를 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만나셨다 우리와 같이 음식을 떼셨다. 여러분 음식을 떼서 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손 봤을 거 아니겠어요? 못자국난 손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했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도 꼭 같이 예수님이 모두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증언과 같아요. 이런 것을 부인하기 참 어려워요. 이런 기록들을. 이것이 뭐 조작을 했거나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엮어지지 않겠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일부 회의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부활, 막 신앙이다. 이게 하나의 신앙이지 실제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막 다시 말씀 바꾼다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그 아이디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교훈이 그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신앙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짜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들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제자들이 정신과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지 그 뭐 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회의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으로 제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부활은 그냥 기성사실로 뭐 그건 당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증거 없는데도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제자들도 유태인들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로마인을 죽이고 심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시아가 살아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을 필요도 없고 살아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항상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회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주장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영만 살아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고 생명이 된다. 몸과 영이 같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은 고스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몸에 대해서 이렇게 천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죽으면 다 썩어질 몸이 아니냐. 그냥 아무렇게 써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부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갱신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충족하고 적절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몸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었고 예수님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 호흡을 내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지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지 대중 어떤 착각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그 상황적인 증거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들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구주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여기고 자기들의 구속주라고 봤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처형된 걸 봤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박해가 이제 오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기들이 인생 다 끝난 걸 알고 빨리 이제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살아계신다 그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구속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담대하게 돌변할 수 있었겠느냐 이죠. 그리고 목숨을 내걸었어요. 베드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부인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분이다. 그분이 지금 실제로 오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몇천 명이 믿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놓고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면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담대하게 이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구주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아계실 때 몸으로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행적입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라는 사람이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것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몸으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고 왕중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인볼브 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만 몸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없어요. 이제는 성령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자꾸만 강조해요. 성경대로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소정에 따라서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확신했어요. 주저없이 그래서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급변한 그 상황을.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두 사람이 순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이 가짜였다면 누가 사실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무엇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실수의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예외이겠지만 역사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로 장소에 장생을 뭐 찾았지만 인간들이 그런 신비한 용약을 찾으려고 구해다녔다고 하잖아요. 진시황도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이 있다면 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가 예외시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더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든지 삶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도 부활하셨다면 뭐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으로 두려움에 쌓였던 미약한 제자들이 급변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부들이에요, 대부분. 빈민들이고 평민들이고. 근데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다 하고 뭐 이렇게 회의론자들 이런 자는 이론을 끌어대는데 그거 여러분 다 읽어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제자들의 증언과 천사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상황적인 증거를 볼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각할 때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고 썩어진 이 몸을 세상 누구도 구출할 수 없는 죽음 위에 누가 이 죽은 몸을 누가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다음에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몸에 세상죄를 주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세상을 구출할 수 있는 죽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로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설득이 된다면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무슨 안 좋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눈만 뜨면 괴롭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불의한 사건들 불행한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홍수처럼 쓸려가거든요. 지금 시편에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홍수처럼 쓸려가나이다. 인간이 first generation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그냥 다 없어져버려요. 조만간 그 다음 세대에 또 다 없어집니다. 베이비로 왔다가 다시 또 없어져요. 옛날 사람들 100년 전, 200년 전에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1차 대전에 돌아가신 분들, 전쟁했던 분들, 그 젊은 청춘들이 지금은 뭐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제 2차 대전도 이제 다 참전했던 사람 없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때 참전했던, 분들 다 이제 조만간 다 이제 사라지게 돼. 그처럼 홍수처럼 밀려가는 이 인간 역사의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이것으로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왜 살아요? 참 우리가 자신있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의 소망이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알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세상 사는 것이 달라지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물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믿는다면은 그런 모든 인간의 수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부활했노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노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찢은 세상이 다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을 때의 세상으로 이것이 복원될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복락원이 아니에요. 밀트니슨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에덴과 에덴 동산이 훨씬 더 그보다 더 나은 곳으로 바뀐다는 것을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저주가 없고 거기는 선악과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힘을 내시고 기뻐하시며 이 소망 가운데서 복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